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적어도 81명이 사망하고 확진 환자도 3천여 명에 달한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더 강해지고 있다며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감염 사실을 모를 수 있어 확산을 막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에 지금까지 13개 나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을 방문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우한의 특수병원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건설 중인 두 번째 병원 시설은 다음 달 초 완공돼 2,000명의 환자를 수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은 수도 베이징과 우한을 비롯한 여러 도시를 봉쇄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서태평양에서 함정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와 정찰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정찰기 트리톤 두 대를 감해 배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어제 북한과 중국 해군 함정 등 적의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트리톤 두 대를 괌의 미군 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리톤은 미 공군이 보유한 글로벌 호크의 개량형 무기로 지난 2016년 괌에 처음으로 배치돼 작전을 시작했지만 훈련 중 문제가 발생해 중단됐습니다. 트리톤은 새로운 감지 기능이 추가돼 더 넓은 범위에서 해상 감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내 군사시설 증강, 그리고 지난달 두 번째 항공모함 지역 등에 대응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에 동의할 때까지 군사원조를 유보하겠다고 말했다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서 존 볼튼에게 우크라이나 원조가 바이든을 포함한 민주당에 대한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는 경질 당시 이 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다며 만약 존 볼튼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단지 책을 팔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 보좌관이 조만간 출간될 책 원고에서 우크라이나 원조가 바이든 부자 조사와 연관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어제 세 발의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고 미국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대사관이 로켓포 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피해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미 대사관 직원이 부상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라크 정부에 미국의 외교시설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 상황은 여전히 긴박하고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들은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다며 미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임시총리는 이라크 정부는 모든 외교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슈퍼스타였던 코비 브라이언트가 캘리포니아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어제 코비 브라이언트가 탄 전용 헬리콥터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서부 칼라바사스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딸의 농구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딸을 포함해 9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전원 사망했습니다. 올해 41살인 코비 브라이언트는 지난 1996년부터 2016년 은퇴할 때까지 LA 레이커스에 뛰며 팀을 5차례 NBA 챔피언에 올려놓았습니다. 터키 동부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터키 재난위기관리청은 규모 6.8의 이번 지진으로 동부 엘라지와 인근 말라티아에서 현재까지 적어도 36명이 숨지고 1,600여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통화태 차관보는 북한 외무상 교체가 미국과의 대화 복귀를 위한 긍정적 의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느린 외교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오전까지, 함경남도는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스퍼 장관은 24일 북한이 핵탄두 운반 능력을 갖춘 장거리 탄도미사일 구축을 명백히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what they're trying to do. Clearly they're trying to build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with the
에스퍼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안보 포럼 행사에서 새해 북한이 언급했던 새로운 전략 무기가 기술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온 걸로 보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격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실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이를 매우 주의 깊고 면밀하게 감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외교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t still remains to be the case that we're pursuing a diplomatic initiative with them, and we think the best way.
북한과 여전히 외교적 구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진전을 위한 최상의 길은 정치적 합의를 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에스퍼 장관은 2년 반 전에는 말하자면 북한과의 전쟁을 향한 길 위에 있었다며 군도 충돌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손이 전쟁을 지금까지 막았다고 에스퍼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최상의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스퍼 장관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Clearly the threat in front of us is North Korea, but we all recognize that China is a long-term strategic challenge.
우리 앞에 놓인 위협은 분명 북한이지만 중국이 장기적인 전략적 도전 과제라는 것을 모두 다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대화 상대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3국 간 공조 체제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24일 미한 연합훈련 시행 조정 노력이 북한의 협상의 여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한 연합훈련 일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지난해 당초 계획했던 훈련이 있었지만 이를 연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그것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훈련 연기에 관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I think the secretary said at the time that it was an effort to provide the leader of North Korea.
당시 에스퍼 장관은 그 같은 노력이 북한 지도자에게 협상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은 아직도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의 훈련 태세의 변화에 관해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 연합훈련 조정 노력이 북한의 협상에 여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너선 호프만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올해 미한 연합훈련 일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지난해 당초 계획됐던 훈련이 있었지만 연기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훈련 일정 변화와 관련해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훈련 연기에 관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당시 에스퍼 장관은 그 같은 노력이 북한 지도자들에게 협상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은 아직도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의 훈련 태세 변화에 관해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통화태 차관보는 북한 외무상 교체가 미국과의 대화 복귀를 위한 긍정적인 의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과의 외교에서 조급함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인내 외교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4일 북한이 신임 외무상으로 리성권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 데 대해 이 같은 변화가 대화 복귀를 위한 태도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강경파로 알려진 리성권을 신임 외무상으로 임명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대화로 복귀해 미국이 약속했던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징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리성권 신임 외무상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며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정부 당국이 북한 정권의 핵심 인물을 확인하는 작업을 잘하고 있다며 국무부 내 한반도 특별대표실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의 대화 복귀는 단순히 미북 관계나 남북 관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유엔 등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무부가 느리고 인내하는 외교를 추진하기로 평용한 것이 과거 오바마 정권의 대북 인내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선 그리 복잡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내 외교란 과거 협상을 통해 진전과 중단을 반복해왔다는 것을 미국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과거 대북 외교는 성급한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함 때문에 미국이 먼저 북한에 손을 내밀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왔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자국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이 합의한 사안을 지키는 동시에 북한에도 준수를 촉구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 같은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스틸웰 차관보는 다음 달 미넨 안보회의에 북한의 김성경 외무성 부상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미국 측과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느린 외교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구상은 국내 정치적 목적과 함께 북한을 달래는 데도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현재 대북 외교 기조는 느리고 인내하는 꾸준한 외교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은 대미 압박을 지속하고 있지만 미국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의 일부 상원 의원들은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미국의 이런 느린 외교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보위와 외교위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24일 VOA에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인내하는 외교가 작동할지 여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모든 갈등을 감안할 때 약간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ime will tell. Is it the right approach given all the other tensions going on in the world?
이어 현 상황은 미국이 부추기거나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김정은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상황이 충분히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상황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면서 그런 상황은 미국이 통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더 정상적인 국가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당장 급한 목표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ltimately, our goal is for them to abandon both their missiles and their nuclear program and to entice them to ultimately become a more normal country.
군사비 소속의 조시 하울리 의원도 미국의 이런 느리고 인내하는 꾸준한 외교 기조가 작동할지 여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일단 직접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ime will tell, right? I mean, the proof is in the pudding, as we say.
군사위 소속의 릭스코드 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느리고 인내하며 꾸준한 외교 기조인 이유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대미 압박 발언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he hasn't stopped developing weapons.
민주당 소속의 일부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대북 외교 기조에 대해 전략 마련을 위해 벌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전략 없는 인내는 궁극적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내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Patience without a strategy is ultimately buying time till you figure it out.
추구하는 전략이 있는 인내는 전략적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실행 중인 전략 없이 인내만 하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을 제약하고 비핵화시키며 김정은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이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비 소속의 크리스 머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주장하며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에 접근하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긴급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추진 구상을 우려했습니다. 루비 의원은 궁극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다가오는 선거와 국내 정치 목적을 위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at ultimately that's a decision for them to make. It's an important, I imagine, something he's doing for purposes of their upcoming elections and their domestic politics.
그러면서 자신이 유일하게 지적하고 싶은 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노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해 자신만의 일련의 구상을 갖고 있는데 종종 독자적인 길을 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I get concerned that sometimes President Moon is on his own track.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종종 도전 과제에 부응하기보단 김정은을 달래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다며 김정은은 쉽게 달래질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완전한 공조와 간호를 통하는 것이 한국에 제일 낫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특별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움직임이 꽉 막힌 미북 관계에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20일 한국민의 개별 관광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입니다.
남북한 민간 교류의 그런 어떤 확대,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 국민의 개별적인 북한 관광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날 통일부는 개별 관광 참고 자료를 통해 한국 국민이 중국 등을 통해 평양과 양덕, 원산 갈마, 그리고 삼지연 등 북한을 관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5.24 조치에 따라 국민들의 방북을 전면 금지해왔는데 이를 10년 만에 풀기로 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북한 개별 관광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미북 관계 진정과 보조를 맞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 등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양국 간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assuming this was coordinated in some fashion with Steve Biegun.
실제로 한국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말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당국자들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세이모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만을 원하는 북한이 한국 당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김정은 위원장은 당 간부들과 함께 직접 강원도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북남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이 서게 된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체면을 세죠. 김정은에게도 체면을 세고 우리가 그런 연구를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개별 관광이 미북 비핵화 협상의 계산서에도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입니다. 현재 미북 관계가 교착된 것은 최대 쟁점인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양측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미국은 영변 핵설과 비밀 핵설을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대급부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미북연락사무소, 대북안전보장, 그리고 인도적 지원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대한 보상, 그리고 미한 군사훈련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제재가 해제돼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It's about money in the pockets of North Korea. And that means money in the pockets of the elite.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개별 관광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며 미국도 방북 금지 조치를 푸는 것이 좋다고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미 국익 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Tourism between, you know, the ROK and the DPRK I think would be a good first step, but I also think
북한 당국은 개별 관광에 따른 이득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나 위안화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관광객 만 명이 북한을 방문해 1인당 300달러씩 쓴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은 300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관광과 별도로 한국이 제재와 관련해 미국에 모종의 요청을 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That's certainly appropriate for South Korea to make suggestions.
앞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21일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폼페오 장관에게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대신 북한 비핵화 협상에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said to Pompeo, "Look, if you're looking for help on this, you have to help."
북한은 개별 관광을 비롯한 한국의 노력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평양의 수뇌부가 개별 관광을 비롯한 한국의 중재 노력 그리고 미국의 입장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북 관계에 열쇠를 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 상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으로 인해 정치적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미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될 전망입니다. 그렇다 해도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1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위해서는 북한 문제의 성과가 필요하다며 탄핵이 마무리되는 2월 말이 미북 협상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핵협상의 촉진자로 나선 한국이 꽉 막힌 현재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도움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이 제재 이행에 비협조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긍정평가하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비판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특정 국가에 북한 노동자 다수가 있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재의 관점에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 국가가 중국이라고 밝힌 겁니다.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미국 고위 관리의 발언은 노동자 송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랜달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what we're seeing from China right now unfortunately is some slippage in the enforcement of the sanctions.
중국 영해에서의 선박대 선박 간 불법 환적이 지속되는 등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역시 지난 16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들을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노동자 송환과 불법 환적 등과 관련한 중국의 미흡한 이행 상황을 지적한 것은 그만큼 이 두 분야가 대북 제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에 대해 중국을 언급한 것은 제재 이행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가 필수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협상 서명식에서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hina is helping us with North Korea. China is helping us with a lot of the things that they can be helping us with.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돕고 있고 중국이 도울 수 있는 많은 부분에서 돕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이은 오찬에서도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역시 지난 13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 핵 문제는 미국 혼자서는 풀 수 없고 특히 중국 정부의 관여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상반된 인식을 보이는 것은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을 인정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But the fact is, China, you can't resolve the North Korea problem without cooperation from China. They help.
매닝 연구원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부패한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정권이 공공 문제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등의 실태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23일 전 세계 180개 나라의 국가 청렴도를 조사한 2019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부패 인식지수는 부패 정도를 0부터 100까지 점수로 환산해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우수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북한은 17점에 그쳐 8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전체 조사 대상 국가 중 17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베네수엘라와 수단, 예멘, 시리아 등 내전이나 분쟁을 겪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고 최하위는 9점을 받은 아프리카 소말리아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조사 대상에 오른 이래 줄곧 청렴도가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8점으로 5년 연속 세계 최악의 부패 국가에 올랐고 2017년 17점을 받아 171위로 청렴도가 국가들의 정부가 공공문제에 대한 민간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받지 않는 사회구조가 부패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등 부패가 만연한 나라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부패에 대한 심리다. 북한은 앞선 2016년 조사에서도 청렴도가 재앙적 수준이며 부패 개선 사항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계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도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만연한 뇌물과 부패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The report finds that in effect this threat of arbitrary arrest and the harsh consequences that follow provides.
대니얼 콜린지 유엔 인권관은 북한 관리들의 무분별한 체포와 처벌 위협은 생존을 모색하는 취약계층에게 뇌물을 강요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번 조사에서 전 세계 선진국 3분의 2 이상에서 반부패 노력이 정체되거나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청렴도 점수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를 기록했으며 전체 국가 평균이 43점에 불과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 국제투명성기구 의장은 보고서에서 정부의 부패와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결여된 것은 더 큰 정치적 청렴성의 필요성을 말해준다며
부패한 자금이 세계 정치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력을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청렴도가 높은 나라들은 언론이 활발하고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으며 정부 관리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데다 사법체계가 독립적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와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등이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4위에 올라 가장 높은 국가 청렴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80위권 밖에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은 2년 연속 청렴도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23위에 올랐고 한국은 39위, 중국은 80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한 자금 지원 계획 2차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인권 유린 기록 활동이 대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기관들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 두 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지난 11월에 이어 2차로 발표한 겁니다. 11월 발표한 공고가 지난 8일로 시한이 마감된 이후 닷새 만인 13일에 다시 공고를 낸 겁니다. 이번 공고의 지원 시한은 3월 6일입니다. 국무부는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 정보 유출을 촉진하는 사업, 그리고 북한 인권 기록과 옹호 활동 사업들에 최저 7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국과 해외 비영리 비정부기구들과 공사립 고등교육기관 등입니다. 특히 모든 사업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무부는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들에 고정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개월에서 12개월에 걸친 사업을 지원하는 이 기금엔 최저 5만 달러에서 최고 15만 달러가 책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국 정부 웹사이트인 grant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북한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건물들이 상당수 완성단계에 접어든 모습이 포착됐는데 전문가들은 완공을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원산 해변가에 지어지고 있는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내 주요 건물과 시설 상당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정황이 민간 위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VOA가 지난달 프랑스 국립우주원과 에어버스가 촬영해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건물 대부분이 외부 공사와 도로, 보도 등의 공사를 마친 듯 정돈된 모습을 하고 있었고 공사 차량이나 장비들도 공사가 한창일 때 비해 상당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들 공사 차량들은 지구 남쪽의 일부 건물들과 아직 공사가 덜 끝난 일부 고층 건물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해안가를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주로 남쪽 부분과 일부 고층 건물에서의 작업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성사진으론 건물 내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 실제 공사 마무리 여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내 건물들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약 5.5km 길이의 해안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숫자는 작은 건물까지 포함하면 100여 개에 달합니다. 북한이 한 지역을 특정해 이처럼 대규모 관광시설을 짓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북한의 대표적 관광지구인 금강산의 경우 숙박시설 등 여러 건물들이 밀집해 있지만 여전히 규모와 크기에 있어선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첫 건물과 마지막 건물 사이의 길이만 놓고 본다면 전 세계 최대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의 주요 도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완공을 당초 공언했던 지난해 10월에서 물러나 올해 4월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그 못에 쫓기듯 속도전으로 건설하지 말고 공사 기간을 6개월간 더 연장하여 다음에 대양절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이 시한대로라면 완공까지 남은 시간은 약 3개월 남짓. 그렇다면 3개월 뒤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이 대형 관광지구를 운영할지에도 큰 관심이 쏠립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잠재력이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입니다.
If they can have a kind of keep the beach real pristine, clear, Japanese would like it. Also, Russia.
북한이 해변을 깨끗하게 유지할 경우 한국과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고 또 날씨가 추운 러시아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노예 노동이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관광단지를 운영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가 낮다는 이점도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Tourism tends to be very labor intensive. It takes a lot of labor to clean the hotel.
관광은 노동 집약적 사업으로 호텔 청소 등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브라운 교수는 북한에겐 인건비가 비싼 주변 나라들에 비해 관광 사업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4일 BOA에 북한이 원산 일대에 특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시도를 할 수 있고 원산 관광지구를 금강산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I said, they might be trying to create a space where they could have a special enterprise zone.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입니다. 북한 핵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경제 전문가인 앤서니 킴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입니다.
We'll have to see the development in a bigger picture, not like, you know, immediate kind of welcome.
북한 경제에는 제재를 비롯해 다른 지정학적인 요소가 많은 만큼 당장의 결과가 아닌 더 큰 그림에서 이번 원산 갈마 해안지구 개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관광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숙박 시설에 물품을 채우거나 외화 거래를 할 때 제재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에 직면하고 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호텔을 채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원산이 아무리 뛰어난 해변이라고 할지라도 여름철이 아닌 다른 계절을 어떻게 견딜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도 이 같은 시각에 동의했습니다.
Well, they're going to have to find a way to get over there. Various obstacles which haven't changed much.
북한이 성공을 하기 위해선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여러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연구원은 북한이 과거에 비해 자원을 조금 더 잘 활용하려는 시도는 좋은 일이지만 현대화되고 개선된 경제 개혁 없인 북한의 경제 성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good that they are constructing. They are trying to utilize their resources a bit better than previously shown. But I think that's a long way to go.
따라서 관광단지 개발 등을 통해 변화를 꾀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4세대 서비스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망을 개통할 정도로 기술이 앞서고 있는 한국과는 크게 대비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5G 아메리카가 최근 전 세계 4G LTE와 5G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와 업체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1월 현재 전 세계에서 4세대 4G 서비스는 667개 업체, 5세대인 5G는 52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한국은 3개 업체가 모두 5G 통신망을 시작해 세계 선두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선 한국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몰디브 등 5개 나라에서 10개 업체가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은 SK텔레콤, KT, LG U+ 등 3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5세대는 물론이고 4세대 통신망도 전무하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북한에서의 통일의 메아리가 스마트폰, 즉 지능형 손전화기 푸른 하늘에 4G LTE 수신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도해 관심을 끌었지만 이정진 KT 개성지사장은 BOA에 단말기에 4G 기능을 넣은 것과 실질적인 서비스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여력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뭐 핸드폰이 LTE 이용폰이 뭐 나와서 뭐 그건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네. 그 인프라가 그러면 LTE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다 바꿔야 되거든요. 무지무지한 투자가 들어요, 그게. 그런데 그런 정황도 제가 발견한 게 없고 또 이제 현재 워낙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쪽에 시설을 투자할 만큼 여력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저는 생각 못했거든요.
전문가들은 4세대나 5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려면 장비 교체 등의 엄청난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다며 남북협력이나 외부 투자가 없는 한 북한의 조만간 3세대 방식을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그러면 김 기자와 함께 최근 국제 선전화기 추세와 북한 내 실태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3G, 4G, 5G, 즉 3G, 4G, 5G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각 숫자 뒤에 붙는 G는 세대를 뜻하는 영어 단어 Generation의 약자입니다. 선전화기 역사는 1세대에서 시작해 현재 5세대까지 발전했는데요. 1세대를 뜻하는 1G는 통화만 가능한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2G는 디지털 초기 방식으로 문자 서비스와 카메라 기능, 3G부터는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송 속도가 빨라지면서 영상 통화도 가능해진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바로 3G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단말기 안에 SIM카드, 그러니까 유심칩을 넣는 방식인데 고려링크와 강성넷, 별 등 3개 통신업체가 북한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450만 명, 한 600만 대 회선이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4G와는 속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송에 걸리는 속도가 10배에서 5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가령 3G에서 2G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적어도 10분 이상이 걸리죠. 하지만 4G는 1분 안팎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5G는 특징이 뭔가요?
5G는 초광대역 고신뢰 초저지연, 그리고 대량 연결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초광대역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1초에 100MB에서 최대 20GB까지 가능합니다. 15GB 규모의 고화질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하려면 최신 4G는 적어도 200초 정도 걸리지만 5G에서는 6초면 가능합니다. 고화질 영화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끊기지 않은 채 볼 수 있는 수준이죠.
고신뢰 초저지연은 뭔가요?
자율주행 차량이나 원격으로 조종하는 로봇같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반응 속도가 필요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정진 KT 개성지사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5G는 무인자동차를 운행할 기술이거든요. 만약에 어느 순간에 그 연결이 끊어졌다 그러면 뭐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심하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뭐 그런 어떤 이제 초연결성이 있고 뭐 대역폭이 워낙 커졌으니까 5G로 간다는 건 그냥 뭐 속도만 빠르게 한 허용을 채우는 게 아니고 그런 기술들을 이 산업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IoT로 사물에도 넣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뭐 이제 공장이나 제조에도 이런 이제 그 5G 기술이 그 무선으로 들어가서 뭐 사람이 없이도 여러 가지를 제어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뭐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것도 같이 이제 접목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5G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5G로 가려고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이란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100만 개의 기기들을 연결하는 대량 연결 능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산업구조 그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달 초 미 서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에 등장한 신제품들을 보면요. 5G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행사 관계자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Oh, there's so much going on in 5G. We've got tablet devices for agricultural use where you can use a drone and control.
가령 북한의 농촌은 지금도 기계화가 아니라 사람과 소가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5G는 단순한 기계화뿐 아니라 손전화기나 태블릿, 그러니까 판형 컴퓨터로 드론, 무인기 등 다양한 기계들을 원격 조종해서 농사도 짓고 가축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종도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 주인이 명령만 하면 작동하기 때문에 농촌이나 공장의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은 대량화할 수 있는 거죠.
과학화 현대화를 상당히 강조하는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5G 기술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북한도 그래서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보여왔는데 문제는 이런 기술이 의지와 국산화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많은 국제 기술 교류와 협력, 전문 인력과 자본 확보, 또 대대적인 투자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진 지사장은 북한 당국이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준비해서 4G가 아니라 5G로 바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해서 뒤늦게 그 큰 비용을 들이고 LTE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했다가 그래도 기술 수준이 못 따라가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5G로 바로 이렇게 그 투자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죠. 그 비용이면 뭐 북한도 AI니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 다 연구하고 그런 이제 기술 수준이 있는데 5G로 갔을 때 그런 이제 산업의 발전 그게 이제 결국은 4차 산업 혁명으로 가는 건데 굳이 돈을 들이면서 지금 뒤늦게 그 LTE로 한다는 게 되게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식에 어긋난 일이죠.
이 지사장은 한국 정부의 협력 의지가 현재 강한 만큼 북한 당국이 호응하면 5G 또 관련 단말기 제조 등을 통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 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영곤 기자와 함께 5G 통신망에 관한 국제 추세와 북한 선전화기 실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과 북한 관련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악성 코드가 담긴 가짜 이메일 해킹 공격이 발생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메일은 북한과 관련된 제목으로 위장했는데 북한 해킹 조직이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어플리케이션 기반 컴퓨터 보안 전문 기업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정부기관 한 곳과 현재 북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활동가 두 명에게 악성 코드가 담긴 가짜 이메일 해킹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개 서로 다른 러시아 이메일 주소에서 발송된 이메일은 10개 대상에게 보내졌는데 여기에 미국 정부와 북한 관련 활동가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번 해킹 공격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정부기관과 북한에 관심이 있거나 연계된 개인을 목표로 삼고 북한을 주제로 이메일을 위장한 점, 과거 북한 해킹 조직이 사용한 악성 코드 파일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볼 때 북한 해킹 조직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 이메일 공격은 특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기밀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스피어 피싱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메일은 북한의 투자 환경, 한반도 상황과 미북 대화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송됐으며 북한의 지정학적 관계와 투자 환경 등의 내용으로 위장돼 악성 코드가 담긴 링크로 연결을 유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공격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발생했으며 문서에는 캐럿볼이라는 신종 악성 코드가 내장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캐럿볼 악성 코드가 지금껏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없는 새로운 악성 코드로 서버 통신과 컴퓨터 명령 제어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킹된 컴퓨터의 활동 내역과 저장 정보, 이메일 기록까지 모두 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성 코드 중 일부에 캐럿 배트 드로퍼라는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 해킹 조직과의 연관성을 제기했습니다. 캐럿 배트 드로퍼는 지난 2018년 영국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가짜 이메일 해킹 공격, 스피어 피싱 공격이 펼쳐졌을 당시 그 배후로 지목된 북한 연관 추정 해킹 조직 콘니가 사용한 악성 코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2014년부터 전자 형태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북한 같은 국가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중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민간이 개발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전자 형태로 발행됩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2014년에 디지털 화폐 발행에 관한 개발과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출시를 포함한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벨퍼센터의 아디티 쿠마르 상임이사는 24일 VOA에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미국이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능력을 과거보다 제한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an adversary of the U.S. like North Korea were to use the digital yuan to transact. So, for example,
따라서 북한과 같은 미국의 적국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물질을 구입하거나 핵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한다면 미국의 자금 추적 능력이 지금보다 제한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쿠마르 상임이사는 디지털 위안화가 향후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북한을 포함한 국가들이 미국 주도 금융 시스템에 대안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The reason I think it could be a threat to the U.S. is because we know that countries are looking for an alternative to the U.S. system.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도 24일 VOA에 북한이 암호화폐 갈취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디지털 위안화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the other sort of added layer of concern is that this specific kind of currency it would be separate from the US-led global financial system, which is where
하 연구원은 또 중국의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 경제 제재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제재의 핵심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가상화폐가 불법 활동에 쓰이는 것에 대한 우려는 과거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미국의 외교, 국방, 안보, 금융 분야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모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관련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북한이 가까운 미래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가정하면서 세계 은행 제도를 우회할 수 있는 중국의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참석자 중에 한 명인 MIT 미디어랩 디지털 통화 이니셔티브의 네하 나눌라 이사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북한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법 중에서도 가장 최신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really, the yuan is just the latest in this new way of giving the North Koreans access to money that they were trying to get access to.
이 행사에서 제니퍼 파울러 전미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무기 개발 비용을 벌어들이려고 할 경우 미국이 제재를 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hinese commercial banks are in the middle of it, and they have an interest in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And so at some point,
중국의 상업은행은 미국과 거래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중국의 상업은행에 어떤 압력을 가할지 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쿠마르 상임이사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I think in a world where we are moving to more digital currencies, we will need to think about how countries will cooperate on national security concerns.
쿠마르 상임이사는 세계 각국이 국가 안보 우려에 어떻게 협력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대신 미국 대통령 선거 특집 두 당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2008년 1월 27일 인도네시아를 32년간 독재 집권한 하지 무하마드 수아르토 전 대통령이 86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네덜란드 통치기였던 1921년 인도네시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네덜란드 식민정부 육군학교와 일본군 휘하에 인도네시아 육군에서 승승장구하다 1965년 9월 공산주의자들의 쿠데타를 무력 진압한 것을 계기로 67년에 수카르노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수아르토의 철권 통치가 시작됩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좌파, 친중국인사, 중국인, 친수카르노 인사 등에 대한 무차별적 숙청을 자행해 이때 희생자만도 민간인을 포함 50만에서 1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32년간 철권 통치를 펼치다 1998년 정치 권력을 내려놓게 됩니다. 1997년 인도네시아에서 촉발된 외환위기에서 수아르토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석유와 가스 산업의 수익을 이용 연평균 7%의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인도네시아는 1997년 7월 루피아와 폭락과 물가 폭등으로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폭동과 소유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1998년 5월 제야 세력과 학생들의 정권 퇴진 요구로 확산된 민주화 운동에 무릎을 꿇고 권력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심장과 콩팥, 폐 등의 문제가 생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1월 27일 86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1756년 1월 27일 음악의 신동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납니다. 궁정음악가였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에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고 그 후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아들로 잘 알려진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에게서 작곡법과 지휘를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작곡의 재능을 보여 5살에 첫 소곡을 작곡했으며 궁정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6살 때부터 모차르트를 데리고 뮌헨, 빈, 파리, 런던 등을 여행하며 모차르트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였습니다. 1756년 1월 27일 태어나 1791년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차르트는 35년 생애 동안 다양한 영역에 걸쳐 600여 곡 이상의 수많은 교향곡, 오페라, 협주곡, 소나타 등을 작곡했으며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적어도 81명이 사망하고 확진 환자도 3천여 명에 달한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더 강해지고 있다며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감염 사실을 모를 수 있어